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항상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빛이고 또한 등불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또 들으면서 빛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진리를 따라 생명이 되는 그 길만을 가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서 사라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을 한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증거물이랄까요? 그걸 우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개 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거나 또 어떤 신비한 그런 일을 체험을 한다거나 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되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렇게 우리가 실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든 또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하든 어쨌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우리에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안 보일 때, 그런 어떤 체험들이 없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평상시 그대로 별 특이한 일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린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을 정말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증거물로 삼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또 확실한 증거물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라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처럼 항상 어떤 그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함께 하심을 실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무사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큰 병이 나았다. 항상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또 뭔가 눈으로 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큰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뭐 자신이 그럴 수가 있다, 자신감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하나님 함께한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실감을 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면은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오전에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욕망이고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생존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별 체험을 다해도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뭐 산을 바다로 옮겨버리는 말 한마디로 그런 경천동지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체험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인간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체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뭐 그것만 아니죠. 홍해를 건 후에 그들은 하나님 구원을 노래를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찬양이었죠. 또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기둥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들의 앞에서 그들 인도했던 그런 기적의 기둥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한다, 얼마든지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애굽에서 먹고 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못 먹는다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 앞에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조금만 괴로워도 원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뭐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목말라 죽으니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와서 아침에 눈 뜨면은 그 벌판에 하얀 그 음식이 쫙 깔려 있고 그걸 거두어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신기한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줬다, 함께하구나, 도와주구나, 얼마든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 먹고 싶다, 그 원망했잖아요. 만나가 없으니까 고기 타령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제 그것도 지겹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간사함 아닙니까?
거기가 생각이 난 것이죠. 만나가 좋을까요? 고기가 좋을까요? 한우. 횡성한우.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가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만나가 좋겠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그 만나를 날마다 먹으니까 질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니가 양계장을 했습니다. 뭐 큰 게 아니고 그냥 몇백 마리 가지고 양계장했기 때문에 뭐가 많습니까? 계란이 많죠. 차고 넘쳐요 날마다. 그래 그때에 제 어머니가요 제 도시락 반찬을 순 계란입니다. 계란 후라이에다 계란찜에다 계란말이에다가 순 계란이에요. 뭐 그 당시에 계란 그 반찬이 온다는 것은요 이건 부자 아니면 안 됩니다. 기껏 해봐요 저 신김치 또 좋은 마음에는 마른 멸치 고추장 그거예요. 근데 제가 계란을 가져가니까 계란찜에 계란말이 막 가져가니까 이 애들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도 안 줍니다.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질리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나 신김치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 애들 바꿔먹어요. 계란 줄 때 신김치 달라. 애들이야 얼마 좋죠. 다들 다 가져라. 그래 인간의 그 간사함이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주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만나 신비한 음식 만나지만은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거 갖고 살아보세요. 그게 맛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고기 달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또 고기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부추, 파마늘, 파마늘이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또 투덜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몽땅 다 인간의 생존 욕구입니다. 생존을 향한 욕구예요. 그냥 생존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그 욕구요 누가 말리지를 못해요. 누가 말립니까 그것을?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갖고 싶은 갖고 싶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구란 말이죠. 그 욕구를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서 잠재울 것이라고 저 생각이 마십시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 욕구에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을 여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치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게 된 것,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음을 우리가 믿는 것, 나는 주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의 사실을 알게 된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물이에요. 그 믿음들은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낸 하나님 백성들이만 있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한다 여러분 그걸 실감하십니까? 그걸로 감사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체험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알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된 거 난 그것이 나의 가장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냐 그 말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사도가 하나님 감사했죠. 감사한 이유는 그 데살로니 교회가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그 극심한 환란과 핍박 그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그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물이란 말이죠. 감사한 거예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정말 인간의 본성이라면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냐 그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더라. 인내하고 견디더라. 그걸 보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함께한다. 그런 초점을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무슨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걸 알고 확신하기에 부족했던 거예요.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안 끊어집니까? 또 그런 그 실망, 그런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환란이 오다가도 그쳐버려야 되고 환란 가운데 있다가도 건진받아야 되고 그래서 평안 누려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들 그걸 원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보다도 후서 쓸 때 1년 반 기간인데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다고. 그처럼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그 박해와 환란이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의치 않는 겁니다. 개의치 아니하고 환란이 있는데 믿음이 자랍니다. 참 기적이단 말이죠. 환란이 있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생존 욕구를 초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본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왜 교회에 환란이 계속되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에 환난과 밖에 있게 하신다. 그게 사도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그 이름 때문에 미움받습니까? 그것도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말한 모든 민족은요. 뭐 기독교를 싫어하는 중동지역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 대로 생존 욕구 때문에. 살고자 원한 그 본능이 예수를 밀쳐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찾는 것도 내 그 어떤 생존 본능을 채워준 대상일 뿐이죠. 그게 세상이 바라는 예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 이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싫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예수 그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복음에 복종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신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미움을 받는, 미움을 초래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신자를 보내시면서 또 세상 그런 신을 미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미워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는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증거로. 신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그 증거에 따라서 심판 때에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결국 신자는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느냐 그 증거물로 보낸 것이 보낸받은 것이고 그 증거물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의 얘기예요. 그 7절 중반부터 보면은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또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다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신자를 보냈는데 그 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형벌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 이 땅에 보내받다고 했을 때에 세상처럼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미움도 안 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자꾸 어떤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부터가 우리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인도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때를 생각을 합니다. 심판 때에 형벌을 내릴 때 형벌을 내리고 구원할 때 구원하고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 백성 좀 복을 복종하는 그런 자를 이 땅에 세워놨는데 그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움 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신자를 증거물 세워가지고 봐라 너희가 복음에 복종치 아니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형벌이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마지막 심판의 증거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의 말입니다. 환란을 받게 한 자들이 환란을 갚아버리고 환란을 받는 신자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신자가 왜 핍박받습니까? 왜 고난받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건 단지 뭐 기독교가 싫어가지고 외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전혀 그 다른 복음을 진짜로 알고 내 품에 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은 내가 품고 있는 가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걸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기 싫어서 거부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복음으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기에 참 좋죠. 인간 복도 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맛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복음은 그 욕구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결국 심판받을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의 피만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날 위한 복음이 아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보상도 없는 그런 복음을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드러난 것이 뭡니까? 유대인 신의 가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믿었어요. 철저히 믿었습니다. 자기들만큼 완벽한 신앙도 없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예수님 때문에 몽땅 다 깨어져버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실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흔들어버립니다.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요, 인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망치로 때려 부수면서 다가옵니다. 한 명이 부수면 다가옵니다. 잘라내며 다가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난 익으면 된다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수면서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공로를 깨 부셔버리고 내 실전 깨 부셔버리고 내 착한 깨 부셔버리고 그런 걸 다 부십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복종하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 내 세울만한 거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의 피만 자랑이 되어지는 거. 그게 복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바로 그런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똑같이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음으로써 누가 복을 복종치 아니한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지막 때 형벌을 내려버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복음 때문에 미움받지만 심판 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악한 자가 잘 살고 믿는 자는 못 살 고생받고 굴버지고 하는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복종한 자였느냐 그게 드러나면서 누구는 형벌로 누구는 안식으로 구분되어 버리는 거 확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권위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신자가 핍박을 받는다 복음에 외면당한다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복음에 참된 복음 우리 속에 품어져 있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불편한 문제도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때때로 실망도 되고 딴 사람 보면 부러움도 생겨하겠죠. 근데 항상 복음이 다가올 때마다 아, 그러한 것이 바로 나의 악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면서 잘 살든 못 살든 끝까지 복종하는 그런 자로만 남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를 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알면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세상이 환영하고 받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란 아니기 때문에 신자 가는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무 찾지 않는 외면하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에 복종했냐 안 했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복음이 형벌의 기준이 돼요. 이 복음은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내가 복종된다는 것은 복음 앞에서 내가 부인된 자로 서게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버리는 자로. 복음에서 내 이익을 챙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감춰지고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는요, 교회로 모여서 다른 것 안 봅니다. 주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또 안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면으로 교회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항상 그 생각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전히 진리를 증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귀고, 사업도, 사업에 도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익이니까. 큰 교회 갈수록 더 큰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별 이익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런 신자를 만나는 것이 반가운 게 돼야 됩니다. 그게 참 반가운 게 돼야 돼요. 내 이런 사업하는데 나에게 도움될 사람을 만났다, 알았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복종한 사람 보기 참 힘든데 그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그것이 나의 감격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정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반감이 되어야 돼요. 검사, 판사, 뭐 장관 알고 뭐 안면 트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이미 교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침묵당체죠. 그러니 항상 어떤 교회에서까지 어떤 내 생존 욕구를 토해내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 함께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상살에 도움되는 쪽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대로 달라진 것이 없다. 나아진 것도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실망 안 하겠지만은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신자를요. 세상서 잘 살게 하는 것,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자의 구별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걸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자가 드러난다면 정말 뭐 예수 안 믿고 큰 세칠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신자의 구별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복음의 복종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세상이 힘든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주의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복을 복종하는 그런 자로 내가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 그걸로 신자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그걸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함께 보려면 그걸로 보시라 그 말입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남보다 나아진 것 전혀 없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라는 그에서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 기뻐하게 되는 거, 그게 신자죠. 그걸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하는 백성을 이 땅에 만들어 세웠다. 그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 구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세상을 기죽일 만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오히려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죽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되어질 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받았다는 그걸로 감사하고 자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신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 뭘로 갚으십니까?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의가 무언가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저희들 예수님을 알고 그 주를 믿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로 감사와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역사할 때마다 내 모든 것 다 무너지면서 오직 그 속에 예수의 피에 은혜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내어놓는 것도 주님의 피에 은혜를 자랑하는 그 자랑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